오늘 에스더 맥잡기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하고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여기 에스더를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사람의 일이나 아니면 인간 역사, 어떤 나라의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를 사람의 구원에다 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사람을 구원받도록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칼빈주의 예정론 같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뭐 믿으려고 하든지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 사람 믿게 만든다. 이 불가항력적인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일은 없어요. 지금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 그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 이후 한 500년쯤 이게 지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잖아요. 그 메시아가 와야 어떻게 돼요?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첫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일을 회복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을 메시아가 해야 되는데, 그분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완전히 멸절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개개인 구원받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을 보호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정말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것도 뭐 악한 사람도 사용하고 좋은 사람도 사용하게 하나님 쫙 밀고 나가셔갖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그런 내용이. 자, 2주 전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기 이제 맥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나온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세 번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귀환했어요. 스룹바벨 시절에 한번 귀환하고 20년쯤 성전을 짓고, 그러고 나서 60년 동안 그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후에 에스라가 이제 오게 돼요. 두 번째 귀환하는데 그 60년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스더기 이제 시작이 되면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는데 그 고레스 왕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1장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연애를 베풀고 뭐 이런 가운데 왕비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돼서 와스디라고 하는 그런 왕비가 폐위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2장에 가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유대인 처녀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 와스디의 그 뒤를 이어서 왕비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가 되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그 두 사람을 찾아내서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근데 이상하게도 모르드개에는 아무런 보상이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끝나고, 그 일이 언제쯤 생긴 거냐 가서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에 그런 일이 생겼다. 와스디가 폐위가 된 건 제3년이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4년쯤 지나서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즉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예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뒤 문맥상.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언제쯤이냐? 아하수에로 왕의 제 12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년에 이제 왕비가 되고 12년에 하만이 등장하니까 5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만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승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만이 제 2의 통치자가 이제 됐는데 이상하게 모르드개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미움을 받고 결국 이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개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개 백성인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왕국 전체에서 다 죽여야 되겠다. 전역에서. 이렇게 되면 이미 유대 땅으로 돌아갔던 그 유대인 포로들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이제 발생하는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가 이걸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마도 왕비 에스더가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부르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고 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런 정황을 이야기했더니 에스더가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 다만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고 나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왕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체비를 이제 차리게 돼요. 자,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통해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5장, 6장인데 이 5장, 6장에서는 사람의 은밀한 일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일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감추면은 그러면 그 일이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앞에는 사람이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아간이잖아요. 그렇죠? 여리고 정복 이후에 가서 뭐 금덩어리도 숨기고 다 뭐 장막 밑에 숨겨놓으면 누가 이걸 알 수 있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기고 만장해갖고 이렇게 해서 아주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겠다 하고 여러 가지 악한 계획들을 이게 세우고는 이제 뭐 내가 제2인자인데 이걸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악의를 드러내셔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이렇게 빠져서 결국 그와 그의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그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여기 가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계기가 되면은 영어로는 prominent vo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뚝 솟아 있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 안에 한 50개든 100개든 아주 정말 너무 유명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거예요. 이런 그 우뚝 솟아있는 유명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거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루벤 지파하고 이 동쪽에 살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주제는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게 지금 하만의 일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그냥 여러분이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한 일을 보시면은 영원히 속일 것 같지만 속지 않습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속질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 그 몰락의 길을 하만이 갔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하만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7장 한번 가서 7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4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그가 불법으로 산통을 겪으며 해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파더니 자기가 만든 도랑에 빠져도다.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의 난폭한 행위가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로다. 내가 주의 의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참 너무나 놀라운 시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만에게 딱 맞는 말이고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딱 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덩이를 파놓고 해악을 꾸미고 사람들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끌고 나간다 그러고 다 그러는데 결국 그 무덤과 그 함정에 본인들이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만에게도 적용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심판을 받지 않고 행복한 가운데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런 일이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 그렇게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게 모르게 의도적으로 선한 사람을 해치려는 자는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걸려들고 만다고 하는 거,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이다.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 5장,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여러 가지 수십만 개 그 조합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조합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엮으셔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딱 꼬리를 시키는 거예요. 꼬리를. 그렇죠? 이런 내용이 여기 이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의 이제 주권적 섭리가 나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 4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페르시아 왕국에 이제 법이 하나 있잖아요. 그 법은 뭐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가면 특별한 일이 없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예외는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황금호를 이렇게 내밀어야 그래야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금식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발을 띄어서 왕 앞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커다란 행위라는 거예요. 보통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굉장히 큰 그런 그 믿음의 행위다. 지금 유대인들이 금식했어요. 모르드개가 금식했어요. 에스더와 에스더의 시녀들이 다 이제 금식했어요. 금식으로 끝나면 그게 믿음이 안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발을 띄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으면 내가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발을 띄는 거.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은 뭘 통해서 올바른 거다, 좋은 거다, 효력 있는 거다가 나타나냐 하면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가 아닌가가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에스더가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확고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와 같은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가 아무리 크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또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 우리 믿음의 대상이 형편없으면 그 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우리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면 그런 그 믿음이 효력을 이제 발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와 내 씨를 축복하고 그 씨에게 복을 주고 복을 비는 그런 모든 민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렇죠? 너와 내 씨를 저주하거나, 그렇죠? 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들을 악하게 다루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씨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왕국 전역에서 완전히 섬멸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에스더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대기하 7장 14절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이제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런 대목이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여기 앞뒤 문맥상 여기 내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놓고 이 믿음의 대상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이 상황,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 이거 사람이 어떻게 막겠어요? 왕이 반지를 빼갖고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만에게 지시를 내렸잖아요. 이걸 지금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국가와 그 다음에 민족과 그 다음에 우리 사회와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또 스펄전 같은 경우에 스펄전 이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설교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스펄전이 내가 이렇게 설교를 그래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는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저도 사실 이렇게 미디어 선교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제가 늘 고백하듯이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많은 분들이 목사가 잘못되지 않도록 이렇게 늘 기도해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됐든 국가와 그 다음에 민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지금 여기 에스더가 말 그대로 중보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껴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 껴서 이런 거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매우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이제 나간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나갔더니 5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집 안뜰곳 왕의 집 맞은편의 섬에 왕이 왕의 집에서 그 집의 문을 마주보며 자신의 왕좌에 앉아있다가 왕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는데 이때 그녀가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은 거예요. 왕이 손에 잡고 있던 황금홀을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홀의 밑부분에 이제 손을 댔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상황에 빠지는데, 잠언 19장 21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잠언 21장 1절 가서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마음까지도 돌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를 도와주신 것처럼 모르드개를 도와주신 것처럼 그 환난 가운데 빠졌던 이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잠언 21장 1절에 있는 이런 말씀을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왕이 묻잖아요.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대의 요구가 뭐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날 왕과 하만이 내가 왕을 위해 베푼 잔치에 나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소원과 청원이 무엇인가를 밝히질 않아요. 자, 몇 가지 밝히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적당하질 않습니다. 자, 지금 바로 지금 왕을 만나자마자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못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왕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왕이 지금 그 말을 줄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이거 왕궁 안에서 일어난 무슨 가십거리인가 비방거리인가 혹시 또 에스더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까지는 아주 하만을 절대 신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 내산의 3분의 2가 되는 그 은을 가져다 바치겠다고 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 하만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왕이 그 말을 금방 수용할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이 지금 아닌 거죠. 두 번째는 또 청원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섰는데 왕 앞에는 분명히 왕 말고도 여러 명의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명이 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왕비가 왕 앞에 무언가를 청원하는 게 이게 지금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지금 에스더가 하만만을 초대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절대 초대하지 않고. 자, 여기를 보면은 에스더가 왕하고 하만만 초대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어떤 이런 그 뭐랄까 나쁜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실수, 악한 일 이런 걸 해서 결국은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7장 8절에 가서 보면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직접 바로 그 시간에 청을 올리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에스더도 아직 알지 못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더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그거는 그날 밤에 일어나는 거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연대기 기록을 낭독하다가 모르드게라고 한 사람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발해갖고 자기가 목숨을 연명하게 됐다. 그렇죠? 이 내용이 이게 알려져야 그래서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면서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에스더 자신도 지금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다만 에스더가 아직 자기의 청원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한 거기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이미 연회를 준비하고 왕과 하만이 이제 5절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잔치에 이제 나아가게 되죠. 자, 6절에서 이제 9절에 가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커다란 오판을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만으로서는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비가 자기의 국으로 그 누구를 불렀어요? 자기를 지금 불렀잖아요. 왕하고 하만 불렀잖아요. 여태까지 페르시아 왕국이 존재하는 동안에 왕비가 자기의 왕궁으로 신하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불러갖고 왕하고 왕비하고 독대하면서 연회를 베푼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이건 하만도 아는 거고 역사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판하는 거예요. 오판하는데 무슨 오판하냐, 아주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왕하고 왕비가 나를 엄청나게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만 이 자리에 이제 초대를 하는구나. 그래서 왕이 왕비에게 이제 청원을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래요? 아, 갔더니 어떻게 왕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기 앞에서 개인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왕이나 왕비가 신하 앞에서 자기 개인의 일을 이야기할 그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찬스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그날 초대를 받고 갔더니 그래서 왕하고 왕비가 아주 사사로운 그런 개인적인 일을 자기 앞에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으니 하만 생각에 야, 정말 나는 엄청나게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러고 있는데 또 왕 부부가 어쩌면 나한테 조언을 얻으려고 나를 연회에 초대했나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정황이. 자, 이 연회 자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또 세 가지 섭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에스더가 하만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게 했어요. 하만이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어쨌든 개입하셔갖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해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청원을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내일 내가 다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왕을 한번 만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왕이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페르시아 전역을 이제 다스리는데 대한민국 뭐 북한 다 합친 이 한반도 전역 이게 127개 정도 되는 이런 큰 땅을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왕이 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뭐 올라오면 즉각 답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날까지 뭐 미루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내일까지 한 번 더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왕이 또 그것도 들어주는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들어주지 않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에스더에게 시녀들이 있잖아요. 그 시녀들하고 또 시종장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모르드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지금 다 알게 됐잖아요. 알고 보니까 우리 왕비도 유대인이구나. 이걸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시녀들이나 신하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하만에게 그 사실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잖아요. 하만에게 왕비도 유대인이다. 이걸 구하면은 그 사실을 하만이 알았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무언가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고 왕비가 유대인인데 그렇죠? 무언가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이런 일이 이제 생기지 않게 된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하만을 다시 한번 초대하죠. 내일 왕과 하만이 다시 한번 제가 베푸는 이 연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하만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더 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한 번 초대받은 것도 너무나 큰 영광이고 왕의 신임을 받은 걸로 내가 확신할 수가 있는데 왕비가 내일 한 번 더 오라고 그것도 왕하고 나만 한 번 더 오라고 이게 이야기하니까 엄청난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5장에 가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가져온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그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퍼서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방 신들을 찬양한 그런 일을 하다가 그날 어떻게 손이 나타나갖고 그렇죠? 엄청난 이와 같은 징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바로 그날 밤에 그래서 어떻게 이 벨사살이라고 한 사람이 다리오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돼서 그날 왕권을 잃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 역사에도 있고 또 이렇게 성경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에는 이제 하만의 교만이 나옵니다. 하만은 너무나 기뻐서 왕의 신임을 얻었고 또 왕비의 신임을 얻었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이런 신임을 얻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겨를이 없었어요. 한 번 초대받은 것도 영광인데 그 다음날 또 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기뻤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가서 보니까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아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 자, 재물, 명예, 지식, 뭐 학식 등이 뛰어나서 교만한 사람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침례자 요한이 하는 그런 그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 대다수 신학자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다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게 모든 죄의 뿌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이 왜 그러냐, 우주 공간에 처음으로 교만이 누구를 통해 들어오냐, 루시퍼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데 이 창조물이 교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만든 그 창조자 그분을 성경은 가장 거룩하신 분, 높으신 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분과 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창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게 교만이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죄와 불법이 우주공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뱀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예, 이 동산의 실과를 이제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어떻게 돼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엘로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담과 이브가 이와 같은 교만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고 인간에게 이제 죄가 들어오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 이걸 이제 표현하면서 잠언에 가서 보시면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의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6절. 주께서 이 여섯 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일곱 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 일곱 가지를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 일곱 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교만한 눈빛, 교만한 거, 사람이 교만한 거. 분수를 모르는 거잖아요. 창조물이 창조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 자신을 낮춰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부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거거든요. 제게 만일에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처럼 뭐 수십조 이런 돈이 있다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찾기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뭐 예를 들어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그 뭐 바이올린이니 뭐 음악이니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음악가가 됐다 내가. 뭐 유튜브 구독자가 뭐 3천만, 4천만 막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한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 자신을 낮추고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학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많고 무언가가 있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건 거의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들어요. 왜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사람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훌륭해 봐야 먼지 하나밖에도 되지 않는다는 이 생각을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그게 교만이거든요. 지금 여기 하만이 바로 이 교만죄에 걸려서 본인도 죽고 본인 아들들도 다 죽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바로 그날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아, 교만하면 그러면 사람이 멸망하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걸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도바울의 말씀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절에서 14절 이제 가서 보면 아,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악의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9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잔치를 이제 끝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누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가다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5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그날에 하만이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왕비의 집에서 나왔으나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있으면서 일어나지도 않냐고. 여기 모르드게가 있는 곳은 항상 왕의 문이라고 자꾸 표현하니까 그냥 모르드게는 맨날 왕의 문에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왕의 문에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조그마한 그런 그 벼슬 관리 이런 걸 하는 그런 사람이 그냥 매일 가는 겁니다. 거기 왕의 문에서 무언가 지금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매일같이 저 문 앞에 가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있는데 이번엔 모르드게가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죠? 자기를 위해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이제 되니까 모르드게가 심히 노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참고 집으로 가서 자기 친구들,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서 자랑을 이제 늘어놓죠. 자기 재물의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높인 모든 일과 왕의 통치자들과 신하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 승진시킨 것, 자기의 위대함을 다 이제 이야기했는데 결국 맨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비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에는 나하고 왕만 갔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내일도 간다. 그 얘기 12절 하고 그러고 나선 모르드게가 13절에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면에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한 이 모든 게 소용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한 이 모든 게 다 물거품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만은 자기 아내와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이제 막 불어넣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만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부추김을 받고는 어떻게 해요? 하만에게 교수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내일 왕한테 가서 모르드게를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내일 교수대에서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하만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를 죽일 이 교수대를 만드는데 높이가 얼마냐? 50 큐빗이라 그랬어요. 50 큐빗이니까 한 45에서 50cm가 1큐빗이니까 한 25m 되는 거예요. 25m 되는 엄청난 그런 그 높이에 교수대를 이렇게 세워서 그 위에다가 이제 달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계략을 이제 피우게 되는 겁니다. 자, 잠언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는데 잠언에 가서 5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5장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에스더 보면서 잠언 시편의 말씀들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니까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가. 여기 아주 그대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리로다. 이런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1절에서 이제 5절, 이제 에스더 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엄청난 것과 같은 그 섭리적인 또 주권적인 것과 같은 일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제 손이 아하수에로 왕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6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왕이 알든지 못하든지 뭐 왕이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는 거를 6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됩니다. 자, 6장에 왕에게 일어난 그 일을 가서 보면 다섯 가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이상하게 왕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날 밤에. 그거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날은 계속 잠을 잘 잤는데 그날 밤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음악하는 사람들 데려와서 음악을 시킬 수 있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 뭐 뭔가를 해서 뭐 좋은 그런 그 스토리를 낭독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수영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 뭐를 한다든지 해서 몸을 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왕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명령을 내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연대기 기록을 한번 가져와라. 그래서 그 연대기 기록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게 그렇게 만드는 말 그대로 이상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연대기 기록을 갖고 오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가서 연대기가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닙니까? 여기 연대기 기록이 뭐 두루마리 해서 다 이렇게 해서 넣어놨는데 가서 딱 갖고 왔는데 그게 언제 거예요? 5년 전에 모르드개가 암살자들을 고발해갖고 그렇게 해서 암살을 모멸했던 그 기록이 들어있는 그 두루마리를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걸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신하들 알지도 못한 채 어쨌든 하나 뽑아다가 지금 가져다가 왕이 읽으라 그러니까 지금 읽어야 되겠다 그걸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에스더 왕비 즉위 사건, 모르드개가 고발한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의 제 7년에 이제 발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하만이 등극해서,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은 제 12년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 뭘 갖고 왔는데, 그게 언제 거예요? 정확하게 5년 전에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여러 두루마리가 있을 텐데, 그걸 하나 갖고 왔는데, 그게 딱 걸린 게 뭐예요? 5년 전에. 그렇죠? 모르드개가 행했던 그 일이 담겨 있는 이 두루마리가 딱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만일에 왕이 모르드개가 선행을 했구나 이거 생각을 그때 보상을 주었으면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모르드개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왕이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잖아요. 뭐 잊어버렸는지 어찌 됐는지 아무 보상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것이 지금 낭독이 되니까 왕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모르드개가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 도대체 이 나라에서 모르드개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묻는, 말 그대로 엄청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사람의 그 일생 가운데 어떤 국가의 그 뭐랄까 흘러가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의 이런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잊어버렸잖아요. 모르게도 잊어버렸잖아요. 에스더도 다 잊었잖아요. 그렇죠? 아하수에르 왕도 다 잊었는데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서 그걸 가져다 읽었더니 그 일이 지금 드러나게 이제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가서 보시면 요셉의 기사가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두 명의 파라오의 시종장이 들어오잖아요. 포도즙을 맡은 사람이 들어오고 빵을 맡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 꿈을 해석을 해주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이 시종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왕 앞에 이야기해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풀어줘라. 아, 이런 명령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명령이 안 나오잖아요. 그 자그마치 얼마를 더 감옥살이를 해요? 2년을 더 하는 거예요. 2년을 더 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파라오가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성경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집트 탈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40절을 가서 보면 이들이 이집트 땅에서 소저닝 머물고 돌아다니 이런 일을 시작한 지 430년 되는 날, 바로 그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났다고. 딴 때는 아니에요. 429년 반도 아니었다. 430년이 되는 그날. 여기 예수님 초림하신 것도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서 보니까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약 4천년쯤 돼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바로 그때, 그때가 딱 찼을 때 그때 예수님이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또 사도행전 2장 1절 가서 보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잖아요. 충만히 모든 조건들이 딱 맞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우리 생각이 좀 일이 좀 빨리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때가 가장 정확한 때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적당한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4절 가서 보니까 왕이 이제 그걸 다 읽었잖아요. 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까 누가 들어와요? 하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만이 밤새도록 교수대 만들고 아마 하만도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교수대 만들고 감독하고 그러고 그냥 새벽같이 와갖고 왕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갖고 모르드게는 이제 달아야 되겠으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느 때 들어와요? 가장 적당한 때에 들어오잖아요. 그처럼 가장 적당한 때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때. 예, 그래서 이른 아침에 와서 모르드게를 죽일 청혼을 하려고 지금 하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서 확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확률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맞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이제 보상을 받고 그리고 높이 올라가서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제 구출을 받는 이런 확률이 사람이 계약하는 그런 걸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없어요.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 확률은 말 그대로 0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조합이 돼갖고 그리고 딱 정확한 시기에 바로 그때 하만이 딱 등장하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딱 사람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는 확률상 0의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때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게 주권적인 섭리라는 겁니다. 주권적인 섭리.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방해하지 않아요. 하만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지 않습니다. 그렇죠? 막지 않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든 걸 조합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로봇이 이렇게 해서 딱 그 안에 메모리를 넣어서 이렇게 기억을 시켜놓으면 그것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고선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입력해 놓은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이거 곤란한 생각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하만도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수에르 왕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free will, 자유로운 이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저 뒤에서 저 위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수많은 조합들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하셔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 이때 하만이 나타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6절에서 10절에는 결정적인 순간 이제 하만과 이제 모르드개에게 닥치는 거죠. 5절에 이제 왕의 신하들이 보니까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그를 들여보내라.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왕의 침실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하만은 지금 더 의기양양한 거예요. 아니, 왕이 이제 침실까지 나를 이제 부르는구나. 이 정도로 내가 신임을 받았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하만이 들어오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되겠냐? 아, 왕이 글쎄 왕실에까지, 왕실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영광인데 왕의 침실에까지 부르더니 또 뭐예요? 조언을 달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으로서는 의기양양할 수밖에 없. 야,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구나. 정말 이 페르시아 왕국 전역에서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왕이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그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게 모르드개라 그랬으면 딴 대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애매모호하게 왕이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만이 지금 의기양양해서 이러고 가서 보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심지어 왕의 침실에까지 불러갖고 조언을 구하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그 기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왕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을 하십시오 하고 지금 조언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 왕께서 입으시는 왕의 예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모래 쓰시는 왕관까지 다 취해가지고 이 예복과 말을 왕의 가장 존귀한 통치자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면 그러면 그들이 왕이 존귀하게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그 옷을 입히고 그를 말 등에 태워 도시에 다 돌아다니는 모든 거리로 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앞에서 뭐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이 이같이 할 거다. 왕의 옷도 입히고 왕의 말도 태우고 왕의 왕관도 씌워주고. 그렇죠? 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 대상인 줄 알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10절에 왕이 하만에게 가장 적당한 때예요. 내가 말한 대로 속히 예복과 말을 취하여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그렇게 행하되 내가 말한 것 가운데서 한 가지도 빠지지 말고 다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게 보통 확률 갖고 이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사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 책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왕의 문에 있는 모르드개에 가서 모르드개를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오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운 뒤에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고 모든 거리에 다 돌아다니면서 하만이 다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을. 그렇죠. 마부가 돼갖고 왕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왕께서 이같이 행하실 거다. 계속해서 소리치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모르드개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 참 재밌는 게 12절에 이게 박수갈채를 받은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모르드개는 다시 왕의 문으로 돌아왔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뭐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내 할 일은 왕의 이와 같은 그 관리로서 일하는 거 아니냐. 그냥 자기 자리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드개는 이렇게 돌아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하만은 말 그대로 모욕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모욕을 느낀 채 12절에 가서 보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13절에 이제 다시 가족회의가 열립니다. 다시 가족회의가. 그렇죠? 근데 5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온 처음 가족회의하고는 아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13절에 하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개는 다시 왕의 문으로 돌아왔으나 하만은 애곡하며 자기 머리를 덮은 채 급히 집으로 돌아와 자기에게 임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자기의 모든 친구에게 모욕당한 그 일을 이제 다 고하니까 아, 가족들이 또 이번에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로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개가 유대인들의 씨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하였으니 당신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쓰러질 것입니다 하고 뭐라고요? 어떤 예언적인 이런 말을 지금 늘어놓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여기 페르시아 왕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민족이다 하는 게 이미 퍼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만이 아각이라고는 아말렉 족속 그 왕의 후예라고 하면 더더욱 이거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으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불순종돼 할 수 없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갔는데 아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다 망했는데 이 사람들은 70년 있다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런 모든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바빌론 페르시아 모든 지역에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불길한 그런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통해 하만에게 경고를 주시지만 그는 알아채리지를 못하죠. 아 그래서 뭐 생각할 겨를도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전령이 와갖고 예,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초대한 포도주 연회 잔치에 나가야 됩니다 해서 하만을 데려가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6장 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기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기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기처럼 풍성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본다고 하면 가장 큰 게 아마 여기 에스더 사건하고 요셉 사건 같은 거. 그렇죠? 어떻게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려진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계획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인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 1대1 개인의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처럼 구원받을 사람이 창세전에 이미 정해지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서 사람이 믿으려고 하든지 믿지 않으려고 하든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섭리적인 이와 같은 경영을 통해 이 사람 구원하고 이 사람은 믿고자 노력을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이런 식의 지금 구원 이야기라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있잖아요.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 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 있잖아요. 이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인 하나를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을 택하시고 이 다윗의 왕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런 플랜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마귀, 이 하만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적인 이와 같은 그 치리를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서 화합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 쪽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발걸음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어디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자꾸 꿈으로 뭐 이렇게 이메일 좀 보내주십시오.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맞죠? 내게 가장 끌리는 그런 쪽으로 발걸음을 떼야 되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과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내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믿는 거,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신자들의 삶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진하게 이렇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